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겉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부각시키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 입에서 저 사람은 괜찮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인지상정인데 그러한 사람이 자신을 나쁘다로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 신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은 욕을 하고 발끈 화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 스스로 나를 나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비방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를 이처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모두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외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대한다면 그건 시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시기가 없을 리가 없으니까 결국 아 내가 바로 나쁜 사람이구나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우린 지금 나에게는 전혀 시기라는 나쁜 게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단지 하나의 교훈으로서 우리 머리에 남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서 시기하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시기는 나쁜 것인데 그 나쁜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냥 인간은 나쁘다 이걸 성토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나쁘다 이렇게 외치고 끝내버리는 것이 성경이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라고 하는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까지 말하기 위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 힘으로 아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그 나쁜 게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치기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던가 이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이런 자세가 없다 이게 좀 이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시기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말씀 우리가 듣고 대하면서 그래 그건 나쁜 거야 시기 나쁜 거고 무시하는 건 나쁜 거고 비판 나쁜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 나쁜 것이 바로 내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시기와 비판과 무시를 미워하지를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의 나쁜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보지를 않게 됩니다. 관심이 결국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보다도 내 사는 게 더 관심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를 구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런 삶에 치우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일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일보다도 예수님 일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일보다 예수 일이 더 크다는 거죠. 그게 크게 보일 때에 예수님의 일을 자동적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평생을 갚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소홀하게 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일보다도 평생을 갚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푼 그 사람 일을 더 우선으로 여길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평생을 갚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한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날마다 내 일에 바쁘고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의 그 비중이 전혀 크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전혀 안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께로 마음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자기 일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몰두했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로 보낼 사람이 디모데 말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 이유는 성경이 나오죠. 19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이 말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정을 좀 알아가지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싶다. 자 그런 이유에서 사람을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디모데 말고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자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했던 빌립보의 사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생각합시다. 과연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했던 빌립보 교회의 사정 그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었는가, 뭐 재정 상태가 어떻든지 교회의 말씀은 없는지 뭐 그런 사정을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그 교회 사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면은 굳이 꼭 디모데를 보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교인 숫자 딱 세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었는가 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 상태도 뭐 지금식으로 회고장, 회계장부터 들여다보면은 금방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말썽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것도 교회 목사, 교인 불러다가 물어보면 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면은 디모데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 외에는 전혀 없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바울이 꼭 디모데를 지금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적임자가 아닌데 왜 그러냐? 그 다른 사람들은 몽땅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원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일을 더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디모데 말고는 보낼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간다면은 바울이 알고 싶어 했던 교회 사정, 이것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즉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교회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답이 내려집니다. 교회 사정이 어떤가를 안다, 교회 사정을 볼 수가 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깊이 생각할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의 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은석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그 사정을 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깊이 좀 생각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석교회 사정을 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시킨다면은 여러분은 은석교회에서 뭘 보겠습니까? 은석교회 사정을 봐라, 그 사정이 어떤가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해라, 이런 명령을 받다 갑시다. 그럼 여러분 은석교회에 와서 뭘 보겠냐 그 말입니다. 교회 사정으로서 뭘 들여다보겠습니까? 이건 시험을 쳐 봐야 되는데,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 알고자 했던 교회의 그 사정이라는 것이 교회 부흥, 뭐 재정 상태, 교회가 시끄러운가, 문제가 없는가, 뭐 그런 것이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나 가가지고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인 숫자 딱 세어보면은 뭐, 아, 몇십 명이니, 아직 부흥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뭐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은석기는 부흥에 좀 열심을 내야 돼. 이런 진단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재정이 뭐 재직기한 보고하니까 누구나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석교회 사정이라는 것이 겨우 그 정도라면은, 그 수준이라면은 우리는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다니는 은석교회 사정을 자세히 말아봐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은석교회 사정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석교회 다니면서, 아 교인 수는 뭐 몇 명이고 한 달 재정은 얼마고 1년에서 얼마고 집사는 몇 명이고 뭐 장로군사 몇 명이고 뭐 앞으로 비전이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 기도는 하는가 아는가,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사정이라는 게 거의 다 이 수준입니다. 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예쓰는 것이 뭐냐면 교회 부흥이에요. 재정이 많아지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노예라는 데 가보면은 노예에서 각 교회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 목사를 몇 명 파견해가지고 교회를 시찰하는 게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시찰 위원을 이제 투표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게 해가지고 교회 사정을 알아보는 거, 시찰이라는 게 있는 게 있는데 그 시찰 역시 이런 수준이에요. 3년 전인가 은석교회로 시찰인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뭐 여러분들 아무도 말하고 저 혼자 달랑 만났는데 그때 물어보는 건 뻔합니다. 교인 수가 얼마입니까? 재정은 얼마입니까? 교회가 목사 생활비 제대로 주덤니까? 또 철달에 양복해 줍디까? 생일 잘 챙겨 줍디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하나도 안 해줍디다 이런 말 하다가 하다가 그러면 못하겠고 예, 잘해줍니다. 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런 것밖에 안 묻는다 그 말입니다. 묻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과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사정을 알고 싶어 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찰인 오신다면은 교회 목사 불러다가 교인 수 몇 명이고 한 달 헌금 얼마 들어오노, 네 옷 해주더나,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관심 두고 알고 싶어하기가 만무하잖아요. 바울이 주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과연 빌립보에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밖에 보낼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사정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알고 싶어 했던 빌립보 교회 사정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게 바울이 보고 싶은 교회 사정이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일을 구하고 살아가는 디모데 밖에는 보낼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알고 싶어 했던 그 사정이란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건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여러 말을 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라 하니까 서로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런 말을 했고, 또 2장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했고, 또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런 말도 했고,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 이런 많은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정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 사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들이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있는가,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런 사정을 바울이 알고 싶어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정이 아무 사람이나 보이냐 그 말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사람이 교회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교인 숫자입니다. 그게 가장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봤을 때 예배당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교인 숫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런 게. 결국에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을 보낼 수 없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을 보내봐야 보고 올 것은 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 숫자 아니면은 뭐 돈 이런 것밖에 보고 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목사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교회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건 뻔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목사라면 교회를 볼 때 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딱 갖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시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곧 자기 명성과 관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로 참 벗기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탐욕입니다. TV 보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 끊는다는 게 이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 목사가 교회에 대한 그 욕심을 끊는다는 거 이건 그것보다 더 힘들어요. 마약보다 더 힘든 게 탐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주고 복종시키기 임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할 일이죠. 근데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거, 이걸 잊어버리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사정보다도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사정을 살피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교회가 살펴가면서 큰 예배당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교인 숫자가 늘어가기를 바라고 재정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결국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없고 사람 쓰면 교회 사정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사정 어려운 게 돈 없고 살아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한 사람이 기준에서 볼 때에 그게 어려운 것이죠. 결국 교회가 자기 일이 되다 보니까는 자신을 위해 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설교를 해도 목사란 자기를 위해 설교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 나오는 기도가 교회 부흥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예배당의 재정을 보지 아니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가, 남을 나보다 아껴기는가, 다른 사람 사정을 돌아보는가, 이런 것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교회의 부흥을 더 바라는 사람의 눈에 그런 모습이, 그런 사정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을 빌립보에 보낼 수 없었던 이유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하고 교회를 보는 시각이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교회가 잘 됐다는 것은 결국은 돈이고 사람 수에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걸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교회가 부흥되는 게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말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순복음교회입니다. 이건 누구도 반대를 못해요. 교회 부흥이 교회에 살아있는 증거라면 순복음교회는 가장 한국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결국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 일이다 이렇게 단정 비우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예수님의 뜻이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런 모습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 바울이 개척교회 세우려고 여기 다녔습니까? 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만약 사도 바울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곳 가지 말고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건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구하는 소치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진다면 바로 그 교회가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의식이 깨어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게 되는 것이 맞다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물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서로 자기와 남을 낫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일이든 서영과 다툼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물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합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물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골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공평하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 부흥에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인다면 시골에서 겨우 10명, 20명 나오는 그런 게 몽땅 죽어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10명이든 20명이든지 간에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이면서 주님의 일을 구하고 성님과 이생으로 살아가기 힘쓰고 기도한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세워야 돼요. 그래, 은석교회는 사람 숫자 볼 필요 없고 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신경 쓰고 모든 마음을 집중시킬 것이 뭐냐면은 바울과 같은 뜻으로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은서교회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가? 남을 나보다 낫게 살아가는가?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를 구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만을 생각하면 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결국 사라지는 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대신 보이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밖에 보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 마음 돌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가리켜서 도의 초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의 초보라. 초보적인 신앙이 뭐냐면 예수를 믿되 자기를 위해 믿는 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가리켜 대개 초신자 이렇게 부르죠.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초신자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초신자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초신자가 누군지 압니까? 진짜 초신자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되었다 상관이 없이 도를 모르면 그가 초신자입니다. 교회 40이 나오면 뭐합니까? 도를 모르면 초보자예요. 그 초신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도의 초보가 그리스도 일보다 자기를 구한다는 말 이 말은요 교회 일보다 내 집안일 더 우선 챙긴다 이런 말이다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집안일 더 챙긴다 이게 바로 자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 뭘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것 이걸 의미해서 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와서도 자기 일을 구하는 게 될 수가 있죠. 기도하면서 자기 이익을 생각할 때요 그건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이 먹고 살기 직장 다니는 것이라면 그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고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쪽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돌아봐야 될 교회 사정이 뭐냐 이걸 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교회 사정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사정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긴 여러분이 교회의 사정을 뭐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가 이걸 자연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사정에 대해서도 나 돈 없다 살기가 힘들다 나 사정이 어렵다 이런 말밖에 안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들고 나와 구할 사정은 뻔하지 않습니까? 돈 벌게 해주십시오. 제발 덕분에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기 사정을 돌아본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 사정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내가 진로 살아갑니다. 제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과 편함만 생각하기보다도 형제 유익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심으로 자기 사정을 아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의 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안위를 받으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걸 들음으로써 위로를 얻으려고 했더라는 것이에요. 이걸 두고 뭐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교회는 왜 바라보는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려고 했다. 그 믿음을 보려고. 바울이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제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물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타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이걸 가지고 관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직접 자기가 포도주가 재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물을 위해 허비돼버리는 것 이게 관제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런 관제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허비되는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 죽음보다도 빌립보 교인의 믿음을 더 존귀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높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기쁘다 이런 것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보다도 성도의 믿음을 더 존귀한 것으로 여긴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피의 희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을 바울은 존귀하게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단지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교회에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것으로 위로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설사 내가 죽어 살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가 믿음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안위가 되는 것은 절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야 뭐 돈 벌어서 안위를 얻고 출세해서 위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도는 형제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얻어가요. 안위를 얻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형제의 믿음을 보게 될 때에 그냥 그것은 야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형제의 믿음을 통해 자기가 안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를 보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살아계신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물이에요. 왜?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고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우습게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별것 아닌 것을 얘기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도 교회 부흥이 위로나 안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믿음이 안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목사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진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안위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음조차도 존귀한 것으로 보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조차까지도 일단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것부터가 우리는 존귀한 것으로 보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형제의 믿음을 보고서 그걸 존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까지 존귀하게 보지를 않고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 하는 신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께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은사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아무렇게 땅에 내팽개치고 그저 마음 쓰이면 받아 챙기고 마음 안 느끼면 갖다 버리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기하게 얘기해야 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주를 믿고 있다 행동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참 나에게는 은혜로 다가온다 내가 주님을 따라 할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정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형제에게 보여진 믿음이 정작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는 형제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것부터를 참으로 존귀한 것으로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형제의 믿음까지도 가치없게 존귀하지 않는 것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게 뭐 그 저 뭐 잠깐 저 조금 잠깐 했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은 우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어떤 위로나 안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서 말씀에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안위를 얻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눈길이 세상으로 돌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위함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얻지 못한 그 안위를 예수님께로부터 얻지 못한 그 안위를 세상에서 돈을 통해 가지고 내 일을 통해 얻으려고 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안위를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 안위를 구하지를 않죠. 이미 평강이 주어져 있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참으로 존귀한 겁니다. 믿음이 보여진다면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께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믿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진짜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보다도 자기 일을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안위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나밖에는 생각할 게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은행의 형제에게 어떤 은행을 주게 될 것인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이익을 짜서 행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런 분이었다.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을 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죠. 자기 이름을 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쫓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답은 분명해지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뜻으로 은속기의 사정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사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추구하고 살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내일보다도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리가 아닌 길에서 항상 돌이키시고 바른 생명의 길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나를 세워볼 때에 다시금 우리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어렵다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지 아니했던가 참으로 존귀한 믿음이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존귀하게 하지 못했던가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두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살아가신 그 믿음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를 믿고 있던 자체부터 내가 존귀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보면서 안위함 얻을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소서. 형제의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속계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